마지막 부분입니다. 별 쓸데없는 걸 다 얘기를 한 거야. 방금 대방에서 소극바람으로 있던 무슨 사람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소극바람으로 있어요. 저희 이제 사내교회는 족구팀이 진대로 다 있습니다. 20개 진이 있는데 일반 교회로 말하면 교구죠. 그런데 진대로 족구팀이 다 있고 교역자들은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들어오려면 일단 족구장에서 면접을 봅니다. 가끔가다 사기치는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족구 잘해요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다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교역자로 결정을 하고 체육관에서 족구를 하는데 이거 완전 우체통이에요. 가방에 서 있는 거예요. 옆으로 쏟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역자 뽑을 때 면접을 족구장에 데려가서 직접 시합을 시켜보고 뽑습니다. 남자들은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게 꼭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역자들은 직분이 책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는 가운데 얻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대표님 교회 집사님들도 대단하더군요. 빗속에서 족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밤새워 빗속에서 족구를 합니다. 새벽에 이제 약수터에 물 떨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워서 운동한 줄 모르고 일찍 끝나오셨네요. 왜요? 그러므로 운동을 시키는 게 왜냐하면 목표는 체력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체력이 약하면 책도 읽을 수가 없고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도록 교육자 전체 살찌는 교육자는 제가 용서를 나갑니다. 반드시 불러가지고 7월 말까지 15kg 안 빼면 굉장한 벌칙이 가해집니다. 대신 빼면 아이패드 미니 지급을 합니다. 다음 달이군요. 다음 달에 이제 두 명이 지금 서장에 올라와서 지금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관리는 당신의 몸관리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인 생활 속에도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작은 목표를 놓고 열심히 생활하세요. 살 뺄 사람들 빼시고 어디 우리 네퍼빌 장로교회 남자 입장이 다 운동을 잘하시네요. 아주 감각들이 있으시고 오늘 강사 대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한마디 했더니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이제 교육자들이 다 받쳐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제 토수 담당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토수가 잘못 올라오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딱 한마디 하고 겁을 팍팍 주죠. 그래서 토수를 잘하고 유학도 보내주고 합니다. 두 명 유학 왔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대외적인 스트레스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일로 만나기가 쉽습니다. 10년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진짜 상대를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로만 만나요. 계급적 되고 밥을 흘리고 교제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을 알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교육자들이 직업도 맞춰지고 여러 가지 얻는 소득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체력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여자분들, 남자들 운동하는데 공격을 부리지 마세요.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는 남자들이 문제지 말아도 자꾸 움직거리고 운동을 하는 남자들은 운동하는 사람도 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정신력이. 그래서 저는 소원이 운동선수 출신 에너지를 얻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입니다. 운동선수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쳐봤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무조건 넘거든요.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상에 선 사람들은 굉장히 똑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던 만큼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그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꼭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몸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머리도 쓰시고 그렇게 즐거운 인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죠?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32장 22절 우리 다 일어나셨어. 일어나셔서 교독을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나풍나루를 건넌 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라 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대인하였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멘. 자,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인물이 몇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곱일 겁니다. 야곱은 그 출생서부터 참 문제가 많았죠.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쌍패하고 태어납니다. 쌍패하고 그 형님이 내서죠. 나올 때부터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요.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가정 구조가 좀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그 편애적인 사랑이 형제를 너무 다르게 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탈도 많고 기질이 아주 내향적인 데다가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고 화평한 기질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하시는 대로 항상 어머니 집안 밑에서 집안구리도 들고 어머니 주변을 맴돌던 애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들은 로마서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운명적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무슨 성원이나라는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부터 시비는 주제도 안 되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확보된 축복을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타이밍을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님을 속이게 되죠.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들통이 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형 성격에 이 동생을 하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눈치 빠른 엄마가 판단을 해보니까 아 이대로 뒀다가는 하루에 비행기를 다 잃게 되는 불행한 일이 보여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구를 갑니다. 예. 네 형 성격 아니지. 너 이러고 집에 있다가 분노한 형이 너는 지도자도 모르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엄마도 못 만나. 이러지 말고 빨리 북한에 서서 잠시 내삼촌 집에 피해있고 그래서 그런 난생 처음으로 길을 떠나고 집을 떠납니다. 떠나다가 루스라는 지역에 밤중에 노숙을 하게 돼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가 야곱입니다. 산 중턱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죠.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은 나그네 환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든지 낯선이가 들어오면 그를 길에서 재운다는 것은 그 마을의 공동의 수치였어요. 가끔 히브리인들에게 나그네 환대법은 중요한 법이었고 공동체성이 강조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이슬을 맞으며 산둥통에 홀로 물대기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철저히 홀로였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런 환영하려니 반대적인 일은 없었어요. 요새 히브리 문화에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는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초로 나타나시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서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하면서 야곱에게 약속 하나를 줘요. 그 약속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보십시다. 28장으로 넘겨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15절 28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15절을 잘 보시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죠.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귀로 들으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앞으로 보세요. 여기 뭐 이상한 점 없어요. 그냥 혼자 하나 자꾸 묻지 말고 표정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도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제일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설교시 만에 목사님을 부르면 확 짜증을 내요. 나도 우스갯소리한테 혼자 하신 분 같고 뭐냐 그런 표정들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운동을 하냐 하면 뇌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해요. 예배 시간에는 뇌를 전부 집에다 두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듣는 이해와 그냥 들어놓은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깊숙하는 사람을 발견할 텐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물어보죠. 설교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설교를 상담을 하면서 들으시도록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가 준비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성경의 안내자일 뿐이에요. 목사가 준비한 결론을 말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결론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준비된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진정의가 완전히 성경 속으로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목사가 준비한 결론을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시대 설교 패턴에 너무 한국교회 정도에 익숙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얘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지금은 아주 잘 따라요. 계속 성경을 찾게 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밥 먹듯이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성경만큼 재미있는 스토리가 없어요. 무슨 삼국지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킨다. 이끌어줄 거다. 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거 잘 보세요. 너는 뭐를 이상을 해야 될까요? 함께 있겠다. 이끌어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거보다도 완벽한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도망을 가는 길이에요. 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안 도망가게 해주는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을 가고 있어요. 지금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향해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더 전무하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 떠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떠나게 하세요. 여기 비밀이 있단 말이죠. 무슨 비밀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은 이 길을 떠나야만 해요. 속에 도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겨말로 땡땡이를 돌려야 야곱은 철이 들게 되겠어. 그래서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무려 몇 년을 돌죠? 20년. 20년을 누구 집에서 지내냐면 10번이나 소방하면서 여자친 라반의 집에서 지내요. 원래 속이는 데는 누가 명수입니까? 야곱이죠. 근데 이놈의 버릇을 고치는 방법은 더 센 놈한테 갖다 붙이는 방법밖에는 돌려옵니다. 참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짓궂기도 하고 재밌어요. 근데 야곱은 원래가 저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얍삽하죠. 이러한 인간적인 속성과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데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야말로 뺑뺑이 돌아서 더 센 놈한테 갖다 붙여서 20년을 홀딱 믿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앞에 설 때 눈붙일 그릇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습겠으면 그래서 뭐 언제째 이야기를 추억하는 걸까요? 바로 라반의 집에서 꼭 10번을 속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그가 외삼촌들 그 딸하고 결혼을 한 연후에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마음에 큰 두려움이 뭐냐면 형님의 분노예요. 나를 살려줄까? 20년이 지났다고는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 천인공로할 형님에 대한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32장은 바로 돌아가는 길목에 그 두려움에 붙들린 야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따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돌아가면서도 얼마나 아직 그 속에 꼭 필요해야 될 것이 많은지를 우리는 이 32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 13절부터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총 에서를 위하여 모을 때까지요. 자, 앞에 잠깐 보실까요? 야곱은 역시 아직도 야곱이에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가 준비한 수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합니다. 말이 좋아 예물이지. 이건 뇌물이죠. 자,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인을 어떻게 확인하셨냐면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길을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길을 지금 얍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을 마음을 풀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전나는 낙타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나기가 10이라. 시작.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짜죠. 그것도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시작. 애절을 보고 뭐라고 호칭하죠? 주, 주. 대답하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별을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애설을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시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 전략의 의도를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 물질로 야곱은 형의 감정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고 그 명령에 대한 보장과 보증을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방법도 놓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도 놓지 않는 양다리 작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시작. 잠을 못 자죠. 그는 두 여종과 열한 아들 아내와 함께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 잠깐 얘기 앞으로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가졌는가 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어디서 머뭇거렸죠? 어디서? 하란에서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하란 앞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영원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히브리인들의 특유의 인식세계 때문에 늘 이들은 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현장을 성경 폭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복강을 앞에 두고 못 끝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아내가 누굽니까? 그들마저도 앞서 건너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끝나요. 또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물질도 다 건넸어요. 근데 아직도 누구는 못 건너고 있죠? 야곱은 못 건너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말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시작.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장면 같죠? 자, 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야곱의 기도의 승리로 이해를 하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승리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야곱이 기대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배워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우선 24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앞을 보세요. 이 씨름을 건 자가 야곱이 먼저 걸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걸었습니까? 네? 자, 기도는 인간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필요로 구하는 게 기도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먼저 건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먼저 건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시름을 먼저 걸지 않았어. 그리고 놀랍게도 25절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뭐하지 못함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또 앞을 보세요. 여기 이기다 야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히브리 개념의 승패에 대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키우는 과정에서 말로 해도 때려도 섭뜩하고 울고 매달려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엄마가 뭐라 그러죠? 졌다. 졌다 엄마가. 내 맘대로 해라. 이게 엄마가 승패의 개념으로 졌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 얘기 아니죠? 여기서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아빠가 졌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랬나? 왜 그랬나? 저는 이 보기보다 너무너무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셌어서 저를 때리다가 어머님이 몇 번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길질 않아가지고. 뭐 잘못해서 한마디만 하면 되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참 못됐어요. 그냥 길지 않으면 때리다가 그냥 마시지. 그거를 용서를 받아내시려고 사랑하셔서 그랬겠죠. 교회원이 이분뿐이세요. 이분이 예전에 욕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좀 셉니다. 8살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혼자 그때가 우리 어머니 연세가 29살 때입니다. 29살에 새끼 때까지 과부로 지금까지 사실 그게 기가 막히죠. 29살 때 제일 누나가 9살, 제가 8살, 밑에 6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막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내 남매를 그렇게 키우다가 얼마나 험한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제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어머니한테 잘 들질 않았어요. 가끔 어머님이 엄마가 졌다. 그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인지 몰랐어요. 저도 비슷한 자식들을 낳으면서 길러보니까 참 두려워를 했다는 걸 늦게 깨닫게 돼요.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승패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내가 못 벗겠다라는 사실은 조립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시름을 건 어떤 사람이겠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네. 여러분, 여기 허벅지 관절은 남자의 생식기 근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곱을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면 끝이다. 야곱을 실질적으로 심판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바짝 정신이 납니다. 이 시름을 건 사람이 누군지를 그제서야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정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름을 걸어온 사건인 걸 알았어요. 자기의 기도 끈질기고 완악한 이것을 뿌리 뽑으시려고 자기 인생 속에 두 번째 정면으로 찾아오신 사건인 줄을 이제서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을 하면서도 끈질기게 자기의 그 마지막 어떤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생식기 근처인 부분을 강타당하고 나서야 저주와 심판이 임한 걸 알고 드디어 그 사람은 붙들고 떨어집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성결하고 신앙이 좋은 자세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제서야 신앙을 뱉어내던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마지막 시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때는 바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잡으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마침내 그런 걸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는 무슨 의도가 감추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군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야곱을 더 잘 아세요.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야곱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이 질문이죠. 너 지금까지 뭘 의지하고 뭘 붙들고 살았니? 네가 도대체 붙들고자 하는 게 뭐니?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이름 몰라서 물었던 것 별로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 세월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강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 어느 것. 너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대답을 보세요. 27절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대답한 걸까요? 아니죠.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죠.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빼앗고 악착같이 올라서고 악착같이 놓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성경을 보십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밑에 풋노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서 야곱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시부님 앞에 재밌죠?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칭찬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게 먹었노? 칭찬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납득스러우면서도 영광스러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먹은 야식 욕이죠. 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자녀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당신은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곱은 심판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런 생식기 근처를 강타당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헛옷으로 잘라내는 사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넌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이 힘써서 자기 실력으로 하는 짓이 꼭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마엘이에요. 할례 전에 낳은 아들. 그리고 13년간 긴 하나님과 단절이 이어지죠. 그리고 할례를 명합니다. 너와 네 집의 모든 개까지라도 이방인까지라도 할례를 받아. 그리고 생산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같은 데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약복당해서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지. 뭐 손에 남는 게 뭐냐? 그렇지, 내 생명을 지켜주던, 너를 보호하던, 하나님이 약속당해서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 계속 네 힘으로 살래? 이게 내 힘으로 살래? 누구 힘으로 사는 게 확실할까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의 약속처럼 뭔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내가 자꾸 뭔가 수선거리고 다녀.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근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놓는 결과들이 전부 쓸데있는 게 별로 있던가요? 이스마엘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생산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좀 긴 얘기를 하나 마지막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제게도 목회를 하다가 중대한 전환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책 덮으세요. 덮으세요. 제 평생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세 여자가 있어요. 첫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강한 하신 분이었어요. 군인의 아내로서 굉장히 강직하셨죠. 그리고 어머님 예나 댁이 황해도 해주신데 아주 부잣집 딸이셨어요. 몰라요. 본인이 부잣집 딸이었다니까 그런 줄 알죠. 내가 뭐 보기로 했어요. 맨날 어릴 때 죄를 안 지었고 과수원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과수원을 해주에 강력하게 갖고 계셨고 아래도 역전에 큰 영화를 그때의 영화는 오늘날 같은 것은 로봇이 그런 게 아니고 몇 병명신 놓고 가는 장병들이 놓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때는 집에 전투기 두 대씩 있었을 정도니까 잘 살았대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어린 나이에 피난을 오셨는데 내 할머니와는 며칠 있다가 만나자 약속을 하고 그대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내려왔는데 전쟁통에 천여곡으로 위험하잖아. 누가 오시더래요. 여자가 전쟁통에 살 길은 바꾸지 않는 방법은 직업군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대요. 전쟁통은 백성들은 군대로 군인들은 안 옮기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덕후도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직업군이라고. 대학원이 장교셨습니다. 남남 두 명을 만났죠. 대학원은 키가 굉장히 크세요. 경적기록분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키가 1m76이에요. 저는 70이 안 돼요. 어머니 키를 닮았어요. 어머니가 아주 작으세요. 굉장히 강직한 분인데 아주 피눈물나게 저희들을 강하게 키웠어요. 우리 살아온 세월이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제가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머리 하얀 것부터 눈 나쁜 거, 피 작은 거, 안 좋은 거 다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향을 주었던 여인이 지금 처음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5년을 다녔어요. 일할 때 한번 자퇴를 하고 명목의 자퇴 중에 퇴학을 당했죠. 3학년 때 한번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5년을 다녔죠. 성격이 굉장히 보기와는 달리 대단했어요. 잘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려웠죠. 놀래죠. 그러다가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들 중에 결혼을 제일 늦게 했습니다. 33살에 저희 때는 27, 28이면 결혼을 다 했어요. 특별히 교육자들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자를 사는데 한번 꼬질꼬질하고 특별히 와이프들은 너무 고생시키더라고요. 다 직장 내보내고 저 새끼들이 저거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결혼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시집을 여자가 없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어머님이 빚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빚을. 그러면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늘 집안에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싸워요. 이런저런 하면서 머리 끄덩이 잡고 맨날 주말에 빨간 딱지 붙여져 있고 그럼 집에 못 들어가죠. 어린 마음에.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빚을 줬나. 다시 이제 학교 놀이하고 돌아가서 턱 내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내일 많이 가면 장관 갈 거야. 그리고 그녀 살 거야. 절대 한팩 먹고 살 거라도 지난 집을 살 거야. 이런 10대분 결심을 하면서 쫙 있다가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가요. 이게 생활의 엉망이죠. 그러면 어떤 날은 뒷쟁이들이 안 가고 자요. 이방저방에 조백해가지고.
제가 성을 100번을 넘게 봤어요. 이제 100번에서부터는 쫓아내가지고 회수를 쉬지 않았어요. 선을 보면 전부 딱지를 만든 거예요. 피자다, 허나버니의 과부의 아들이다, 가정이 집줄도 없다, 별별 핑계를 나대면서 다 딱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던 부회장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에 3학년 저하고 한 10년 차이가 나요. 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저를 찾더라고요. 마치 앞에서 네,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강사였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저를 교림시키려고 장가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심할 때는 네 탐식 선을 조선을 하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강사님, 몇 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면 시험관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자리예요. 그때는 뭐, 앞에 이가 다 부러져가지고 이도 부러져 있는 상태에다가 58kg 바짝 나는 그 누가 바로 그 꼬라지에 딱지 넣는 게 당연하죠. 선만 보면 딱지 맞는 거예요. 선만 보면. 몇 번째 넘으니까 싫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우리 자매가 찾아오고, 왜 찾냐고 그랬더니, 드릴 말씀입니까? 아니요. 항상 제가 이제 이번 교육반을 키우는 건 4학년 올라가는데, 그 졸업하면 뭐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자매는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조교해가지고 교수 대 교수 가르치는 직업이 제일 깨끗하고 좋아.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런 거 말고 자기가 강사님을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네요. 뭐 지금도 잘 도와주고 늦게도 계속 도와줘.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쭉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네요. 응? 난 이게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제자에게 그것도 나이 차가 10년이 나는데 농담생신 그리고 이 자매는 여의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여의도에서 자라서 여의도에서 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딸이에요. 너무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부잣집 딸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 알고 봤더니 이 학생들이 그런 내방계 좀 있어요. 교육자에 대한 내방적인 어떤 순수성. 이 교육자들도 또 어떤 내방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뭐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무섭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얼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날 밤에 의논을 드렸죠. 그 목사님 뭐 밝히던 자매가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다른 목사님은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참 목회 정도 찍은 큰 분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기서 목회를 계속 할래? 결혼해서 나갈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딱 얹혔어요. 제 말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른이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사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결혼해서 사임을 하고 나가겠다는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이 노총각을 입은 뒤에 그는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다 일방적으로 뒤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와 지금까지 한입을 듣고 살고 있는데 너무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제 거칠었던 내면의 세계가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서 많이 이제 둥그러졌습니다. 말모가 되고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고 넓어지고. 그래서 제게 두 번째 영향을 주었던 여자가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미국 같은 데 제가 지켜보면 따라오면 따로 힘들음 좀 시키고 좀 편할 텐데 지켜는 잘 안 따라다녀요. 신경 쓰이게 안 되고 아주 별난 여자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차를 불러는 교회 잘 안 타요. 할 수 없이 차를 사줬어요. 할 수 없이. 신세진 걸 싫어하고 차량 문제는 서울 박정이죠. 근데 제가 세 번째 영향을 주었던 여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부터 그 여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그 IMF 때 한국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IMF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꽤 많군요. 제가 IMF 때 금식하고 날짜를 잡아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 딱 중동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조간신문 보니까 IMF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들이 목사 잘못 만나면 고생 많이 해요. 그때 여러분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금융권 이자가 20%짜리가 있었어요. IMF 때. 웬만하면 15% 대출이잖아. 그럼 어느 교회가 현금 쌓아놓고 건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배당이 이제 하루 낡고 교인들은 늘어나고 청년들 늘어나고 하니까 새벽 없이 금식 기도한 다음에 덜커덕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정하신 분이 IMF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게임들 별로 몰랐어요. 지금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교회가 넘어가느냐 마느냐 위태위태했죠. 어차피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공부를 허락했기 때문에 죽어도 보호받던 방법이 없어요. 파는 거예요. 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999년도에 10월달에 9일간 한글날이라 기억이 돼요. 정확히 2년 만에 완공을 하고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지면서 5만 병이 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피부가 나무토막처럼 딱딱해지는 이 병이 생겼어요. 피부병. 이게 그러면 미쳐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피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면도 알러지도 생기고 변화될 병이 다 나오고 이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달에 이자만 5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 사이를 냈어요. 이자만 이제 한 총 공사비가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 빚이 32억이 남았어요. 엄청난 거죠. 그 32억에 대한 이자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을 매달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한 달이라도 이자를 안 내면 그룹권에서 원금 회수도 옵니다. 근데 이건 지출이 못하고 내야 돼요. 이러고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한 날은 무당신으로 전화가 왔어요. 대전을 바꿔주신 전화를 받았죠. 전화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인데, 아주 전형적인 오리지널 사투리를 쓰는 분인데, 전라도 사투리예요.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전 모습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여보세요? 네. 누구십니까? 이렇게. 아, 저는 전옥성이라고 하는데요. 얘기해 볼 겁니다. 왜요? 왜요? 왜 전화하셨습니까? 여기는 저 러시아 북쪽에 살린이라는 섬인데 오나이스크라는 데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지역에 살린의 가장 오지가 오나이스크입니다. 거기인데 저희가 선교사예요. 지독한 전라도 사투리 있어요. 절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더니 지폐를 뜬금없이 와달래요. 내가 종사님 전화는 고마운데 제가 지금 몸도 시원찮고 또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부채도 많고 제가 한 주도 교회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조독생이라고 하는데요. 예. 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사정을 하는데 집회 좀 하는데요. 아주 말이 짧아요. 뭐 설명도 없어요. 뭐 집회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 조사님, 요즘 나갈 건강도 안 되고, 교회 사정, 어제 말씀드렸지만 못 나갑니다. 내일에 꼭 찾아뵙길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조독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슬슬 성질이 나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또 거두절미하고 집회 좀 하달래요. 내가 못 간다 그랬는데요. 이 생각에 아 이건 뭐 도움을 청할 게 있나 보다 하고 뭐 40억 빚지나 4천만 원 빚지나 기도 안 나니까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성교사님 뭐 저 도와드릴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도와줄 일 없대요. 목사님 지표 좀 받았는데 못 갑니다. 요새 내년에 꼭 갑니다. 전화 그만하십시오. 끊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저 조독성이라고 하는데요. 별대사를 남았어요. 이제 화를 냈죠. 장난합니까? 제가 못 갈 사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그 전에 전화했는데 이거 제가 일수를 못하는 거 그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여기 사정은 전혀 생각합니까? 전화 그만합시다. 그런데 지금 잘할게 전화를 대했죠. 말한 것도 없어요. 전화 바꿔라 그랬죠. 근데 다섯 번째 전화가 왔어요. 며칠 있다가. 조독성이라고 하는데요. 화를 냈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근데 안 가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선생님은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내년 날씨 좋을 때 날 정해서 꼭 한주 갔다 올 테니까 일정을 그만합시다. 그냥 올라오는 거 참고 끊었어요. 근데 왠지 다섯 번째 전화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교독생이라고 하는데요.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전화 제가 통화받아 끌어버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됐는데 목양실에 장로님 두 분이 들어오세요. 한 분은 성교위원장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제일 선임 장로님이세요. 그분들이 들어오신 분이 일어섰죠. 저분이 웬 일이세요? 목사님 그 최근에 혹시 사면에서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아, 왜 안 받아요? 그 여자 누굽니까? 전화도 이상하게 할 뿐더러 좀 징그럽게 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좀 앉으시래요.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대요. 그러더니 제 선임 장모님의 그 여자 정체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가 신고하던 강남교회 개척 시절에 젊은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문항진 쌍칼이라는 알코올 중독자, 기복자의 유명한 남편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폭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조폭이에요. 그러면 이 조덕순 집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았으면 예배당 문짝 발로 부서뜨리고 들어와서 그 머리채 잡아가지고 밖으로 죄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내려가는 쪽은 발길이 있는데 이쪽 벽에다가 박고 이쪽 벽에다가 박고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떠들어 팔고 술 먹고 안 하면 바로 해가 안길 정도로 유명한 집이에요. 그런데는 이 조집사가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지역정성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이 남편이 강원도 천안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술을 먹고 음주 등반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숲속에 무슨 귀 하나 걸려있는데 거기 턱 발이 걸려가지고 그 창기를 낭떨어지기로 떨어져가지고 갔어요. 알코올 중독성 남편이. 그러니까 이 조독성 집에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겁니다. 어린 두 남매가 있었어요. 한국 여자들이 똑하잖아요. 남편 그리고 나면 다음날 바로 보따리 메고 나가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남자들 다 틀어먹고 아랫목에 누우면 그때 여자들은 꿈 하고 일어나서 보따리라도 메고 나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모양지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2시에 나가서 생선을 띄워요. 그러면 새벽 장사를 좌파리다 놓고 흐뭇게 나뉘는데 길거리에서 충격을 손등 터져가면서 흥분제 마셔가면서 생선을 파는 거예요. 아침 장사 다 끝내면 그때는 서울에서 한국에 생활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이 머리에다 이고 소금 공장에 가서 소금을 떼다가 머리에다 잔뜩 이고 산대깎이로 오르내리면서 소금 사세요, 소금 사세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금장수 조독순이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조독순 집사가 내 어린 남편을 그렇게 소금장수 생선장수에 가면서 아들은 학교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양의 유명한 목사님 댁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딸은 유명한 목사님 댁에다가 며느리로 시집을 보냈어요. 애들이 참 바르게 잘 컸어요. 자, 아들, 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키워서 반듯하게 자라서 시집장가 보내놓으니까 이제 자기 혼자 남잖아요.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이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이 가방끈이 짧아요. 병도 없어요. 마음에 부름돋는데 가다가 한국은 또 좋은데 모호가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런 경우 깨쳤으니까. 그런 학교는 1년만 다니면 돼요. 그리고 이거 모자도 씌워주고 직업장도 다 줍니다. 한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1년만에 학교를 졸업했네. 막 얼마나 기뻐요. 졸업을 해서 이게 저기 이력서를 내는데 그 학부를 네가 받아줘요. 모아신 학교 1년짜리를 다 받아주는 책장 받는 거. 그러다가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자유자로 올려서 받아주기도 쓰지도 않으니까 친구를 통해서 어느 성교지에 성교사가 3개월을 못 버티는 험한 데가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현재도 되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거기가 포르노아 스크린. 열심히 성교사로 그냥 혼자 한 거예요. 10년 전에. 폭넓이 집사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간 지가 10년이 됐대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우리 발끝에 이 여자 사전에 포기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내가 나도 한국이 하는데, 아, 이건 내가 양보를 해야 될 문제 같다. 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 한켠에 야릇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장모님.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거의 가장 그 얘기죠. 목사님한테 대여섯 번 핀잔을 맞고 안 되니까 옛날부터 한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고참 장모님들한테 방구용으로 얘기하는 쓰리쿠션을 쳐가지고 이 장모님들이 지금 날 설득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 포기한 단어를 몰라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 같다 싶어서 알았어요. 밖에. 우리 장모님, 조건이 있어요. 나 혼자 못 가요. 굉장히 허하다는데 장모님들 같이 동의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갑니다. 장모님들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다운타운 노는 사람들인데 시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선교팀 짜라고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에 게스트로 온 거예요. 어쩔지 이제 갑자기 4일 선교팀이 조직이 됐어요. 11명. 그리고 지금 아프까지 뛰어서 11명이 선교지를 이제 간 겁니다. 그때는 거기 가는 가이드가 없더라고요. 아시아나 딱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6시간인가 남아서 그 모르고요. 6시간 남아서 아 이제 4일 수도가 유재노라는 데인데 거기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 빠른 이유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느라고 창밖을 좀 기다리면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예요. 국제공항인데 얼마나 퇴락하고 낡았는지 우리나라 그 시골 시외버스 버스 정류장만도 못해요. 워낙 꼬라지가. 얼마나 낡았는지. 사회주의 70년 실험 결과예요. 그게. 야, 이게 사회주의 70년 시험 그거지가 이렇구나. 이쪽으로 내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서 또 창고 끌려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승무원들이 전부 군인들이에요. 바뀌고 군인들이 우리 시골에서 법한 그 수고 달구지 같은 거 있죠. 타이어 이렇게 달고 그걸 러시아 병사 두 놈이 북한에서 한 놈을 올랐다고 한 놈을 끌고 다 와요. 비행기 쪽으로 활주로에 소다부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걸 메일로 끌고 나갔더니 그걸 비행기 베니피나가 갖다 대요. 이건 자동 벨트 하나가 없어요. 전부 수작업인데 그나마도 이게 그런 끌고 다 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다 거의 없어가지고 소다부지 갖다 대더라고요. 근데 그걸 수작업을 하니까 짐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밑에서. 그래서 참, 웃긴다, 그러는지. 우리 장관들하고 웃으면서 이제 수속을 밟고 나가는데, 얘네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거 뜯어낼 생각을 해요. 왜냐면, 4년을 가면 신기한 게, 얘네들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장사꾼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물건을 거기 이제 그 교인들이 좀 있다 그래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왔어요. 선물로 주려고. 이게 장사꾼인 줄 알고 이게 100원짜리는 세금을 막 70원씩 매기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모님들이 세금을 좀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 바가지로 씌우니까 보는 거면 냅니까? 희한하게 11명 청계팀 짰는데 시끄럽다 난리다. 목소리 크고 대화하는 거는 거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출신 장군님들이 뭐 뭐라고 막 해대는 거예요. 계속 뭐 근데 문제는 저쪽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장군님들이 막 목소리가 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뭐라 큰소리 내니까 욕을 하는 줄 알고 이 러시아 경사들이 뭐 걔네들도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같이 막 해대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아봤는데 말이 안 통해도 싸우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였다 싶어가지고 말 통하는 장모님들을 설득했죠. 장모님, 우리가 지금 이 돈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참 바빴지만 우리 물건 찾아서 나갑시다. 밖에 기다립니다. 하고 장모님들이 돈을 설득해서 이제 나갔어요. 돈을 엄청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들이 뚝딱으로 나와가지고 전부 기분들이 안 좋죠. 씩씩거리고 이제 그룹에 나왔었는데 옆에 김정은이라는 분이 제 옆에 서 있다가 팔꿈치를 저를 툭툭 건드려요. 왜요? 제자는 제자. 저기 한국 여자가 진짜 하나 서있는데 죄송하지만 멀리서 봐도 이상해. 생각보다 머리가 이런 걸로 지금은 그 친구가 텔레비전 안 나오는데 옛날 개콘 시절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던 윤택이라는 아이 아닙니까? 네? 머리 수풀이 찢어지고 오픈 것처럼 빨간 볶아가서 이렇게 다니는 아이 있어요. 포크볼이라.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이상하지. 팔팔을 볶아가지고 그 윤택이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성사학당 저랑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녀석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가서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좀 본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여자들이 왜 집에서 밀가루 반죽하다가 잡았다 놓으면 나오는 모양이 있어. 진짜 여기에 탁탁 몰렸어. 야, 난 그렇게 생긴 얼굴을 처음 봐. 응? 머리는 광주리 엎어놓은 것처럼 일어나고 얼굴은 신동엽이 와서 울고 가겠더라고. 뭐여라 뭐여라 했어. 이 목구비가 요 직경 5cm 안에 다 몰려있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70년대 이명한 사람은 사고방식과 패션이 그 시대에 목을 씻다는 거 아시죠? 이분이 10년 전 옷 그 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물갈에 치마 입고 진짜 촌스럽기가 끝이 없는 모습으로 이래가지고 소굴에 엎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선교지는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들은 머리 한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임한다는 소식에 이 양반이 기뻐가지고 자기 여동생한테 파마약을 좀 보내달라고 하겠대요. 파마약을. 그런데 이 여자를 싸구려 파마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동생이. 그래서 그걸로 파마를 한번 집에서 했으니까 뭐 오죽했겠어요. 딱 달려붙은 거라.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어쩌나 싶어가지고 밤새 들어오시고 이거를 들어오시고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참 이 보리 똑같이 생긴 여자가 무슨 성격 한다고 여기 있나 싶더라고요. 아 뭐 이 사람이면은 가레스키든 우리 한국인 후예들 후예들이 많다니까 가레스키들 모아서 한국말로 성교한다 하시고 여기 성교비 받아서 그리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가 어디냐 그랬더니 오른팔이 하도 땡땡거려가지고 못 들어왔대요. 이 집을 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길을 하려고 내려갔네요. 그때가 11월 초순이었는데 영하 18도예요. 11월 초순에 어마어마한 추위가 그 개들이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가끔 가다가 이 대혈관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죽는데 그냥 그 정도로 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집을 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단 아래만 내려갔네요. 그래서 가뜩이 갖고 나서 이렇게 세상에 육제공항에 가뜩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가니까 이제 가뜩이가 LG에서 갖다 놨더라고요. 몇 대를. 이 계단 아래 내려놨더니 진짜 주차돼 있는 자동차 있는 데까지 전부 얼음판이에요. 푹 건드리니까 가요 그냥. 짐들이 근데 이제 버선대가 짐을 다 옮겨가지고 다 싣고 이제 버스를 20에서 버스를 모셔 데려왔더라고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옆구리에 용인 태권도 학원이라고 써있어 한글로.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너는 웬 태권도 학원 찾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돌아다니는 시내 자동차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수입해온 중고차인데 한글이 써있어야 불티가 나는 거래요. 근데 그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물건 구호물자라고 그랬죠. 구호물자. 그래서 그 영어 이렇게 Made in USA 몇 개로 붙어있으면 그게 불티가 나는 거였어요. 이제 물건 쓰면은. 근데 사람이 지금 그래요. 직접 길거리를 보니까 뭐 영광교회 차도 돌아다니고 뭐 태권도 학원 차도 돌아다니고 한국거리 같아요. 근데 그 한국을 안 지우고 써야 그게 불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발을 한쪽 계단에 걸치고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아까부터 자꾸 뭐라고 전화도 말로 그러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영광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째 있을까요? 버스가 좁게 서봤어요. 그래요. 여기 전라도 분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찌 있을까요? 버스가 좁게 서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나 보다 못 알아듣고 탔는데 한정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끄고 나니까 어디서 시베리아 황소바람이 들어와. 이웬바람이 하고 보니까 창문이 이렇게 빼끔이 전부 다 2, 3cm씩 열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밀었어요. 꼼짝을 안 해. 이제 저분이 그 뒤에 한번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꼼짝을 안 해요. 그 조수석에 앉았던 조석순 선교사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니 그거 안 닫혀요. 그래요. 그때서야 제가 어찌 있을까요? 버스가 좋게 썩었어요 라는 말이 이게 낡았어요 라는 말을 전하는 전라도 사람들은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창문이 얼마나 버스가 낡은 버스인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창문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입고 밥을 다 벗겼어요. 그 말 한마디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벗고. 그러니 옛날에 우리 문풍기 틀어막듯이 밥을 벗어가지고 꼭꼭 틀어막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했더니 교성교사가 이쪽을 쳐다보는 어째 있을까 하는데 나는 이제 그 말만 나오면 경기가 말 판이다. 왜냐하면 어찌 있을까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뒤에 좋은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버스 올라오는 계단에 누가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버스 문고리를 잡아야 된대. 이게 문고리가 망가져가지고 출발만 하고 열리는 거라. 그래, 덜파덕. 이제
장로님들 남자가 여섯 명 가위바위보 시켜가지고 한 사람씩 교대로 앉혔어요. 그러면 이제 버스가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분만 나가면 시내 다 끝이에요. 거기까지만 아스팔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 목동 비포장 도로인데 우리나라의 시골길 비포장 도로는 그 우리나라는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땅 하나 패인 게 코끼리 배때기만 해요. 그 위를 갖다가 버스가 달리는 게 아니라 버스가 뛰어요, 그냥. 네? 얘가 한 번 뛸 때마다 창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야, 그리고 한 시간을 달리니까 진짜 똥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심하게 몰래 심한지 그 한 시간 달리고 나서 우리 못 가겠어요. 버스는 세워놨어요. 내려가지고 탁 뛰었어요. 장면들 얼굴 보니까 누렇게 떠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제 제가 아니 선생님 지금 이러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시계를 보더니 내가 그때 저녁 8시에 출발했어요. 1시간 됐나 9시 됐죠? 시계를 보더니 앞으로 7시간만 가면 된대요. 7시간. 이게 예총 8시간 거리예요. 8시간. 그런데 8시간 걸린다고 말을 안 해줘. 그런데 그때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성질이 나고 화가 나서 그러면 도시와 청년한테 좀 사소한 남자하고 얘기 좀 합시다.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 번을 서서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가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단지 자기 운전을 하기 때문에 멀매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포장 도로인지 파수가 됐어요. 전화 주시겠더라고요. 자반전 보죠. 정확하게 새벽 4시에 8시간 만에 브라스크에 도착을 해서 교회 앞에 딱 서니까 교인들이 막 강단 교인들이 한 시간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영하 25도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새벽 4시니까 더 추운데 조금씩 짝을 맞춰서 민박집에 다 들여보내고 교회 앞에 영하 25도 새벽 한 4시 20분 됐어요. 바닥에 저독수 성교사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 대치 아무도 수상해. 고향도 없죠. 그리고 숙소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이가 다를까? 그치 있을까? 그랬더니 아 이게 뭐도 안 좋구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진정 목사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욕심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시계 내려놨더니 새벽 그 도착한 새벽 5시부터 집회를 시작한다고 교인들한테 광고를 싹 내놨대요. 네? 미쳤지. 그러면 버럭 소리 들었어요. 아니 전화도 있고 메일도 있고 팩스도 있는데 강산 난데 나한테 한마디 물음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스킬을 짜는 게 어디냐고. 응? 내 법인 교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막 옷을 끌어당기고 막 난리예요. 가만히 있어봐. 당연히 설교할 거라고 그래. 나가셨어요. 어떻게 광고를 해놨대는데 그래서 화를 내면서 집사람을 뛰어보내라고 민박집에 집사람을 민박집에 뛰어보내고 숙소 어디냐 그랬더니 강당에 예배당이 어디냐 그랬더니 손을 가리켜 절대 이거보다 침침한데 전기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비상등이 그 불빛 의지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찾아서
유대당의 요구보다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꽤 큰 편이에요. 선교지에 그렇죠. 요구보다 조금 작아요. 3분의 2가 작은데 강대상이 누구나 가야 될까? 이런 강대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도전도 올라와서 보니까 강대상 뒤쪽에 진짜 전화도 많은 박성원 소파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 새벽 5시까지는 몇 분 안 남았어요. 엎어져가지고 정신줄 놓으면 그냥 가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졸업을 터치려고 버티는데 계속 욕만 나오는 거예요. 욕만.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돼. 생긴 대로 본다더니 한 10분 전쯤 되니까 누가 불을 켜요.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았다가 아니 도대체 이 새벽에 이 성교지 오지에 누가 새벽에 놀라운다 학생들을 떠나 싶어가지고 밑으로 우편 봤어요. 내비가 나와있잖아 그 새벽에. 내가 보다가 뒤로 잡아서 버렸어요. 진짜 나는 이 양반이 한국인 후배들 놓고 성교를 한 줄 알았더니 그 새벽에 한 80명이 빼곡이 앉았는데 얼굴 하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80명이 앉았는데 새벽에 80명이 나왔다니까요. 더 기절한 거란 게 그중에 3분의 1이 청년들이에요. 러시아 청년들이. 왜 긴장을 했죠? 이거 봐라. 이게 웬 일인가 이 새벽에. 시간이 돼서 나와섰어요. 통역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머릿속이 굉장히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 성대지에서 이러셔 사람들한테 뭐 피부여 조금 가려 설명하고 날색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아, 그냥 성대지니까 성경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니고데모 얘기를 시작했어요. 정치고 이거를 진행이 됐죠. 통역에서 니고데모 얘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회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신 집을 놓고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 자체도 조용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리 질 힘도 없고 이전 조용조용 얘기를 풀어가는데 성경을 한참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통역이 막 풀어붙는 것 같아. 물을 혼자서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아니 소리 지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교사가 앉아 있길래 잠깐 눈치를 줬어요. 내가 이게 맞냐 통역이. 이 눈치가 되게 빨라요. 아니 그 러시아 말로 아멘이 아멘 그래 아멘. 내가 눈치를 들이면서 알아채고 아멘 아멘 반응을 하는 게 맞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축도 끝나고 이 뒤에 소파에 거의 심심하듯 엎어졌어요. 진짜 거의 기절하듯 엎어졌어요. 이 별급이라 그리고 루드밀라라는 여자가 피아노에 앉더니 나가 탄죄의 살리신 그걸 노래를 직접 하면서 반대로 쫙 부르는데 아주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 저도 조선도 잡고 어둠 속에 이런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엎어져 있고 러시아 말로 몇 마디를 와다다다닥 하더니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갑자기 경천동지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80명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소위 통성기도를 하기 전에 주여삼창을 하잖아요. 그걸 이 조선교사가 전부 한국말로 가르쳐놨어요. 갑자기 으아! 러시아 사람들이 그게 내가 여기 앉았다가 얼마나 놀래요. 어?
아니면 그거를 러시아말로 가르쳐놓든지 왜 태권도 구령도 뭐 어디라든지 한국말로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가지고 성대도 별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통성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의식이 꺼져가는데 그 잠깐인데 내게 들렸던 그 통성기도는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통성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새벽 러시아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이 정말 열리면서 위에서 성령이 사로 잡아채는 기도 있죠. 위에서 사로 잡아올리는 기도. 이렇게 밀어올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요. 보글보글보글보글 기도 소리가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느껴져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점점 의식이 꺼져가는데 어둠 속에서 옆쪽에서 하시라고 높이 올라와요. 성교 지난주 집회를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수 받는다고 허락도 안 받고 막 올라오거든요. 아 이게 누구야. 아니 막 의식이 꺼져 들어가다가 그 용기 쪽에 너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이제 내려오고 그러시고 있었어요. 이야 아이가 다를까 점점 내 뒤로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그 옆에를 탁탁 쳐요. 안경을 벗고 있었으니까 누구요? 대답을 안 해요. 누구요? 대답을 안 해서 이제 안경을 벗어가지고 끼고 이렇게 봤는데 딱 앞에 이 조덕순 얼굴이다. 왜요? 왜 바로 빨리 올라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이분이 내 기회가 되고 어떻게 있을까? 저는 미치겠어요 진짜. 왜요? 왜 바로 빨리 목사님 지금요, 교인들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자고 안 가고 있어. 네? 뭐요? 아, 그래서 돌겠더라고. 그래서 돌을 맡아보라 그랬어요. 돌을 맡겼더니 진짜 한 명도 안 가고 하시는 게 고려가 되어 있어요. 한 명도 안 가고.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됐는데, 3개월 전에 한국에서 욕자라고 유명한 부흥사를 이 조덕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부흥한다고 오히려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부흥사들이 보통 부흥을 쉽게 전하려다 보니까 간증이 많아요. 텍스트를 다루는 것보다는 간증이 많아요. 첫날 딱 안정부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앉았던 러시아 여자 둘이가 탁 일어나서 막아드려요. 무슨 일이 조덕순 선교사가 등장을 하다 빼돌면서 아니라 지금 어느새 괴한 곳이다 집회인데 왜 말아? 아니라고 야단하셨대요. 그 뒤에 러시아 여자 둘이가 꽉 정면으로 공연을 보면서 조덕순 선교사한테 그러더랍니다. 마리아 그런 또 이분을 마리아라고 그래요. 전혀 마리아 전쟁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교인들이 조선교사는 마리아라고 그러더라고. 뭐 자기가 시킨 것 같아요. 마리아라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러시아 여자들이 하는 말이 마리아 우리가 사람의 소리 들어왔는가 하나님 얘기해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4일 예정이었던 부흥회를 이틀 줄이고 허겁지겁 끝낸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저는 딱히 어려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듣다가 7년 동안 불치병을 앓던 환자 하나가 성경부터 알고 난 그런 환자분이 앉아있는지 몰랐어요.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 교인들이 충격과 놀라움 속에 한 명도 일어나지 않고 예배 한번 더드리자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잘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맞습니까? 다리 나갔죠? 저기 저기 다리 나가셨어요. 턱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종치고 이래도 툭 다시 시작했어요. 예배 끝나니까 그만하게 다리 밟고 오더라고요. 아예 밑에 내려가서 장자에서 완전히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자고 있는데 인기척은 눈을 떴습니다. 누운 채로. 그랬더니 밤새 장모님하고 와이프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몇 개월이나 이렇게 밥 먹으래요. 일어나서 이제는 정신없이 했는데 부시럽도 해. 어느새 밥을 해가지고 쫙 의자 벌려놓고 막 차를 놨어요. 조성기사님이. 이제 시사기도를 하고 장면들하고 이제 성경에서 첫 밥을 끄는데 장면들 표정을 보니까 밥을 못 먹어. 그 나서 첫 술을 딱 끊는데 못 먹겠어요. 그럼 원래 음식은 전라도 여자가 차봅니다. 맞죠? 근데 이 전라도 여자는 어디 전라도 여자인지 하여간 반찬이 전부 소금 덩어리라. 네? 소금 소태 난다고 그러죠. 이 한술 떴는데 진짜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열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최대한 마음을 억제하고 운영을 겸손하게 총대를 내가 냈어요. 그것도 할 말은 반드시 합니다. 장사님, 웬 차를 이렇게 짜요? 아니, 강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아이고 짜요. 죄송합니다. 싱겁게 안 했으면 이런 될 거 아니에요. 짜라 그러니까 요 자기 입에 밥을 밀어넣으면서 짜요? 밥을 많이 드세요. 밥을. 아주 신기한 음식 구조를 가졌어요. 밥 많이 먹으면 짜다니까. 그날 보고 신경이 나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저 뒤에 가서 그냥 자기 나 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누웠어요. 근데 어느새 밥 다 먹은 거 설거지 해놓고 창문을 갖다 다 여는 거예요. 창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좋은데 잘 수가 있어야지. 이 벽돌이 일어나가지고 아, 그 창문을 왜 열었더니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씩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화가 나죠. 왜 이거 꼭 지금 열어야 돼? 그러고 이제 자기가 지금 밖에 시간이 없대요. 우리 사과방식이 전부 그런 식이야. 네? 이게 뭐 강사가 왔는지 이거 전혀 개조가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저 여자가 어떻게 열흘을 지내나 뭐 그게 꿈같은 거라 나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밖에서 자기가 누가 불러요. 이게 노래하는 귀를 들려보니까 조덕선선배가 음성이라 목소리가 얼마나 거칠고 듣기 싫은지 몰라요. 이제 창문을 내려봤어요. 왜 불러요? 그랬더니 내려오래요. 내려오래. 왜요? 근데 뭐 이게 도에 일을 하다 보면 아주를 설명 안 해주는 사람이 있길래 그 자기 머릿속에 다 있고 뭐 정말 성질나요. 말이 꼭 그래. 왜 불러요? 그러면 내려오래. 일단 내려오래요. 빨리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마당에 다 썩은 승용차 한 대 넣어서 갖고 왔어요. 그 뒷문을 열더니 저보고 닫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얘기도 모른대요. 말이 전부 그런 식이야. 그게 얼마나 속이 터져. 이제 말 섞기 싫어가지고 갔어요. 이제 뒷좌석에 하얀 보자기에 뜻을 쌓았어요. 이게 뭔가 그렇게 처음 열어보니까 성창기가 안에 있는 거 성창기. 그래서 어디 가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완전 힘드셨죠? 무슨 히트 틀어드릴 때가 죽으세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 귀찮아가지고 고개 젖히고 히트 나가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지금도 제 어머니는 제 자는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왜 자는 거야? 이렇게 훈수상 되지? 너처럼 잠을 잘 자요. 짧게 자도. 이 잠을 돌아 떨어졌죠. 만약에 한 대에서 깨웠어요. 당뜨을 떴는데 깜깜해요. 이렇게 깜깜해요. 저는 순식간에 이 불이 아침에 출발했거든요. 순식간에 밤이된 줄 알았어요. 자방이 깜깜해서. 그러니까 그게 밤이 아니라 햇빛 한 조각이 들어오지 않는 무참한 숲에서 온 거예요. 러시아는 그런 숲이 많습니다. 그건 성장해주고 내리랍니다. 이건 기마 강산지 이거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잠을 들깨는 상태로 성장이 들고 내렸어요. 그때 진짜 햇빛 한 조각이 안 들어와 얼마나 숲이 무참한지 그러니까 앞에 나무를 지는 오르막집이 있어요. 오르막집이. 거기에서 얼굴 하얀 러시아가 들이다와요. 그분 파스타를 파스타라고 합니다. 파스타 송. 이게 성장기 그거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지 조심히 따로 들어갔는데 요만 절반만한 공간입니다. 내가 길게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평생 그런 광경을 처음 봐요. 거기에는 한 4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지금 어떤 분들인가 하면 러시아는 지금도 오늘 밤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뜻한 공간에 옮기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행여 환자나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 같은 데 더 심하죠. 되게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버려지고 사회시설에서 버려지고 길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회시설에 도망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기분이 막 치매가 걸린 분들이에요. 게다가 장애가 중독으로 있는 중독 장애자들이에요. 두날 하나 없고 손발이 끊어진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40명가량이 앉아있는데 모양 하나하나가 깊이 묘해요. 대리스럽죠.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조덕순 선교사가 오른바닥에 자빠지고 깨지면서 나중에 다리를 보니까 남자다리 같아요. 온 사방에 시끄럽게 몸이 흐릅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기어다니면서 그 지면은 그냥 중간은 치매 걸리고 다리 잘 간다고 불구하고 중복장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부 데려다가 그 집을 하나 마련해서 보호자가 두 명을 고용해가지고 그 먼지를 내려와서 사형문, 지기도문, 신앙법의 십계명 이걸 내 정신이 아니더라도 남의 정신이라도 하여간 내가 그렇게 반복하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신앙 고백을 해요. 치매 걸린 분들이 목사 한국에서 온 김에 성찬식 베풀고 세례주겠다고 설명도 없이 끌고 온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반경을 보는 순간 이건 눈물도 안 나. 가슴 한복판에 큰 강이 갑자기 배아처럼 흐르는 눈물도 안 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 뒤에서 마장창하고 할머니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지정식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시골에서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다시 좀 갔다 오세요. 그냥 하래요. 갔다 와요 좀. 갔다 오더라고요. 그 예배 진행하시네요. 왜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감사가 오셨는데 왜 이 할아버지가 떠드냐고 지어받은 거라. 이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진정에 대해서 예배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물의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에 떡을 떼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인 것을 정말 은혜 가운데 확인을 하고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떼서 나오는데요. 러시아에서 그 둘이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국말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냐 하면 단어 몇 개 이어지는 수준 정도밖에 못해요. 저도 한국말 또렷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스타소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이뻐요. 그래요. 모자가 되었으니 처음에. 오늘 많은 러시아인이나 둘이가 이 조독성 선교사를 보고 파스타소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이뻐요. 정확하네. 가슴에 얹혀가지고 터질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눈치만 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랜드를 다섯 군데를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10년 만에 10일 일정을 마치고 비행장 근처 유전으로 이분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조선교사님도 다시 모시고 나왔어요. 열반 영화 찍은 것 같아요. 참나봐요. 그랜드 바로 나와서 조선교사님은 나오라 그랬어요. 그 이랜들도 너무 열흘 동안 보여주신 은혜가 놀라워서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 다 나와서 앉았어요. 과일을 먹으면서 그 조선교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쁘게 보여요. 조선교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 홀몸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좀 물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청목기지가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장애인 교회 청목기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13년 동안 그걸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아이,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 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대답했어요. 예,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은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대답이 나오려니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 성교사님 10년 동안 러시아를 한마디 못한 채 홀로 여자 얼굴이 오셔 와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피구름을 타던 이 양반이 몸을 비지시 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평생의 목표를 바꿔놨어요. 그 대답이 정말로 그럽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 그랬구나 그렇지 사랑을 살구나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사명과 충성이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여성 제사장이 꺼내는 대답,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사랑에 매여서 했구나. 여러분, 교회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사명으로 하죠. 소명으로 하죠. 충성을 하겠죠. 그런데 사명과 소명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지칩니다. 사랑에서 할 때 그 대답이 저를 목사로 거듭나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정말 내 열심과 내 사명과 내 소명으로 장애인들도 13년씩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더라. 선교사님이 그날 밤 제게 목표의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 사랑해서 하셨구나. 어째 주님은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은 뭘까요? 그 실패와 배반에 짜들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까지 쫓아가서 주님이 물었던 하나님은 뭐였을까요? 두려움이? 너 준비됐니? 그 아니었어요. 너 뭐 다 갖췄냐? 그 아니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걸 세 번 확인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영업의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일을 하든 아빠로 살든 엄마로 살든 주님 사랑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아멘. 그게 답이에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성도들과 주님 말씀을 함께하며 은혜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과 소명을 넘어 주님 사랑에서 그 사랑에 매여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은 순례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